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욕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3일 미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미하원 법사위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각각 표결에 붙인 결과 모두 찬성 23명, 반대 17명으로 통과돼 하원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앞서 법사위 소속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이날 탄핵안을 놓고 14시간 이상 공방을 벌였습니다. 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그간 진행된 탄핵조사 결과에 근거해 권력남용과 의회 방해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기로 최근 결정했습니다. 권력남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목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를 압박했다는 내용입니다. 의회 방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된 의회 조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13일 1단계 무역 협상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중국은 많은 구조적 변화와 농산물과 에너지, 그리고 물품에 대한 대량 구매에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15일 부과할 예정이던 1,6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25%의 기존 관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2020년 미국 대선을 기다리기보다 즉각 2단계 무역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이것은 모두를 위한 멋진 합의라고 밝혔습니다. 양국의 이번 1단계 합의에는 농산물과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환율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중국도 합의 사실을 밝혔습니다. 중국의 왕샤오원 상무부 부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1단계 무역 협정이 체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의 총선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윗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보리스 존슨의 위대한 승리를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영국과 미국은 이제 브렉시트 이후 새로운 대규모 무역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거래는 유럽연합과 체결할 수 있는 어떤 거래보다 훨씬 더 크고 수익성이 좋은 거래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축하 발언은 존슨 총리의 선거 승리가 확인된 직후 나왔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5일 서울을 방문한다고 한국 외교부가 13일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는 사흘간 한국에 머물며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한국 정부 고위관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13일 성명에서 양국 수석 대표는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 방안에 대해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비건 대표는 청와대 고위 관계자를 면담하고 한국 내 전문가들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통신이 13일 미국이 올해 중거리 핵전략 조약 INF 탈퇴 후 두 번째로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경각심을 느낀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러시아 외무부도 이번 미사일 발사는 러시아를 매우 불안하게 한다며 우리는 이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12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북한 남포항을 들렀던 베트남 유조선이 말레이시아 당국에 나포됐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해양집행청은 11일 베트남 유조선 비에틴 1호를 나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해양집행청장은 현지의 해양경찰선과 헬기, 병력을 급파해 무선통신과 스피커 방송을 통해 해당 선박과 교신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전혀 없어 의심하고 선내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잘메이 할리자드 아프간 특사가 13일 파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이날 미국의 할리자드 아프간 특사가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해 메흐무드 쿠레시 파키스탄 외무장관을 만나 탈레반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 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12월이 되면 거리에 캐럴이 울려 퍼지면서 크리스마스 트리에는 아름다운 반짝이는 장식들이 달리죠. 그런데 세계 곳곳에 이색적인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등장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공항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잎들이 치명적입니다. 트리의 나뭇잎들이 대부분 초록색 가위들로 이루어졌는데요. 보안 검색 과정에서 승객들에게 압수한 물품들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꾸며진 겁니다. 리투아니아의 빌뉴스 공항 측은 트리가 오롯이 기내 수화물에서 가져온 금지 물품들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위험한 물품들 중에는 칼, 가위, 칼날, 모의총, 총알 상자, 라이터 등이 있었는데요. 공항은 항공 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이한 트리 사진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올라풀에서는 고기 잡을 때 쓰는 통발 340여 개로 만들어진 9m 높이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등장했습니다. 또 폴란드의 선박은 발광 다이오드로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장식됐고요. 미국의 아이스하키 구단 올랜도 솔라베어스는 선수들이 성탄절 트리 색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단체들은 환경을 생각해 크리스마스 트리에 사용될 침엽수를 직접 기르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전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연말 특집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이곳 워싱턴은 현재 3도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주말인 오늘 북한은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 신의주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함흥 영하 3도에서 영상 8도, 청진 지역은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드라마 글리 출연진들의 노래입니다. 오 크리스마스 나무야, 너의 잎은 진실로 변치 않는구나. 이 땅에 여름이 왔을 때도, 춥고 쓸쓸할 때도 초록빛이구나. 오 크리스마스 트리,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Christmas tree, such pleasure do you bring me. Oh Christmas tree, oh Christmas tree, such pleasure do you bring me. Oh, every year this Christmas tree brings to us such joy and glee. Oh Christmas tree, oh Christmas tree, such pleasure do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12일 치러진 영국 조기 총선에서 압승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예고 시한을 이틀 앞두고 미국과 중국이 1단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인도의회에서 논란 많은 시민권 개정안이 통과됐는데요. 관련 내용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12일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집권 보수당이 승리를 거뒀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하원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면서 압승을 거뒀습니다. 보수당은 365석을 확보했고요. 노동당은 203석, 스코틀랜드 국민당은 48석, 자유민주당은 11석을 차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보수당 의석이 많이 늘어난 거죠?
네, 보수당은 48석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지난 1987년 철의 여인이라고 불렸던 마거릿 대처 총리가 거둔 승리 이후 보수당이 받아든 최고의 성적표입니다. 반면에 노동당은 1935년 이후 가장 적은 의석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보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도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이 치러진 이유도 바로 브렉시트 때문입니다. 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하원에서 인준받는 데 실패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테레사 메이 전 총리 뒤를 이어서 올해 7월에 취임한 존슨 총리는 이 브렉시트 강경론자로 협상안 없이도 유럽연합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추진이 영국 하원에서 번번이 가로막혔었죠.
네, 맞습니다. 유럽연합 EU와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을 도출해냈지만 이 하원이 인준해주지 않자 존슨 총리는 결국 이 조기 총선을 추진하는 강수를 뒀습니다. 그동안 브렉시트를 둘러싼 갈등으로 보수당 내 일부 의원들이 탈당하면서 이 보수당 의석이 317석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자 이 총선을 통해 과반을 확보하고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브렉시트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죠.
네, EU와 영국이 새로 합의한 이 브렉시트 시한은 내년 1월 31일인데요. 별 이변이 없는 한 영국은 예정대로 내년 초에 EU를 탈퇴할 걸로 전망됩니다.
존슨 총리는 어떤 소감을 밝혔습니까?
네, 존슨 총리는 13일 우리가 해냈다라면서 영국을 위한 새로운 새벽이 밝았다고 천명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이날 런던에서 보수 당원들을 대상으로 연설하면서 특별히 이번에 처음으로 보수당을 지지해 준 기존의 노동당 지지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정부를 이끌어 갈 것이고 자신에게 보여준 신뢰에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브렉시트도 언급했습니까?
네, 존슨 총리는 국민의 명령과 과반 의석을 통해서 마침내 브렉시트를 완수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브렉시트 완수가 반박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고 이론의 여지가 없는 국민의 뜻이라는 걸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보수당을 지지해 둔 국민들을 위해서 밤낮 일할 것이고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선거 결과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선거 직전에 지지율이 오르면서 선전을 기대했던 노동당은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이 노동당은 여당인 보수당과는 달리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이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의 뜻을 다시 묻길 원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겁니다.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다음 선거에서는 당을 이끌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빈 대표는 13일 매우 실망스러운 밤을 경험했다면서 숙고의 시간을 가지는 동안에는 대표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대 정당인 보수당과 노동당 외에 다른 정당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네, 보수당의 압승과 함께 스코틀랜드 국민당 SNP가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SNP는 48석을 얻었는데요. 지금 의석보다 13석이나 더 늘어난 겁니다. 따라서 이번 SNP의 선전으로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움직임이 더 힘을 얻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드디어 1단계 무역 합의를 이뤄냈군요.
네, 미국의 추가 관세 예고 마감 시한을 불과 이틀 앞두고 13일 미국과 중국이 무역 1단계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중국과 매우 큰 1단계 합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17개월 동안 이어져온 두 경제 강국의 무역 전쟁은 일단은 숨 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 좀 더 들어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많은 구조적인 변화와 대규모 미국산 농산물, 에너지, 공산품의 구매를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15일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6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는 부과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미국이 부과했던 다른 관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 부과한 25% 관세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7.5% 관세를 유지할 거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미국은 2,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는 25%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요. 이는 그대로 유지하고 11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매기고 있는 15% 관세는 절반으로 줄여주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중국 측도 확인했습니까?
네, 중국도 미국과 1단계 무역 합의 문건에 동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13일 밤 늦게 중국 국무원 신문 판공실 주최로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발표 내용도 들어볼까요?
네, 중국은 양국이 평등과 상호 존중의 원칙에서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성명에서 합의 내용이 이행되면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진입의 문이 확대될 거라면서 이를 통해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들의 권익이 더 잘 보호되고 미국에 있는 중국 기업들의 권익도 보장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0월 양국이 전격적으로 1단계 합의안에 타결한 이후 진전이 별로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관세 철폐 요구 때문이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네, 중국은 미국이 단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관세를 철회함으로써 높은 관세를 낮아지는 쪽으로 하기로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자들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관세를 낮추면 중국도 미국에 매긴 관세를 낮추고 15일부터 매기기로 했던 신규 관세 계획도 철회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1단계 합의에 도달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이번 합의는 모두를 위한 멋진 합의라면서 2020년 미국 대선을 기다리기보다 즉각적으로 2단계 무역 합의를 위한 협상을 시작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1년을 넘겼죠.
네, 두 나라가 고율의 관세를 주고받으면서 시작된 무역 분쟁이 17개월간 계속됐습니다. 양국은 올해 워싱턴과 베이징을 오가면서 무역 협상을 하다가 지난 10월에 1단계 무역 합의에 도달했는데요. 애초 지난달 1단계 합의가 성사될 예정이었지만 정상 간 서명을 위한 세부 협상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연기돼 왔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도가 시민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군요.
네, 인도 의회가 논란 많은 시민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시민권 개정안은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불평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이번 주 하원에서 가결된 데 이어서 상원에서도 통과됨에 따라서 조만간 법적 효력을 가질 걸로 전망됩니다.
이 개정안이 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불평등하다는 건가요?
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흔히 무슬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번에 인도 의회에서 가결된 시민권 개정안이 자격을 갖춘 불법 체류자들에게는 시민권 신청 자격을 주지만 이들 무슬림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권 개정안의 내용 좀 더 살펴볼까요?
네, 개정안은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 인도 주변 3개국 출신들로서 힌두교, 시크교, 불교, 기독교 등 6개 종교를 믿는 불법 이민자들은 특별 사면에서 이들이 쉽게 시민권을 신청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권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거주지 최소 기간도 종전의 11년에서 6년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이들 3개국으로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인도 정부는 이들 3개국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박해를 받는 이들을 위해서 인도주의적인 조처를 취한 거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개정안에 명시된 6개 종교의 이슬람교는 빠져 있어서 도리어 종교차별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에 대해 인도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인도 정부는 위헌 논란을 일축하고 무슬림들에 대한 차별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 개정안이 시민권을 뺏으려는 게 아니라 시민권을 주기 위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상원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자 인도와 인도의 온정, 형제정신을 나타낸 역사적인 날이라고 환영했는데요. 하지만 무슬림 단체들과 인권운동가들은 이 법안이 무슬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무슬림 단체들은 이 개정안은 모든 종교에 공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시민권 기준을 바꾼 첫 번째 사례가 될 거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대표적인 힌두교 국가죠.
네, 인도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이 힌두교를 믿으면서 타 종교에 대해 다소 배타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힌두 민족주의를 주창하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집권하면서 인도에서 무슬림을 박해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권 개정안에 반발해 폭력 시위도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특히 인도 동북부 지역에서 시민권 개정안 반대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타이어 등을 불태우고 도로를 점령하고 경찰을 공격하는 등 강도 높은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에 맞서 인도 정부는 군인과 경찰을 투입하고 물대포와 최루탄 등을 쏘면서 강경 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상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해당 국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해당 국들의 반응도 좋지 않습니다. 이번 주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었던 방글라데시 장관들이 전격적으로 일정을 취소했는데요.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지만 종교 박해 등을 거론한 개정안 통과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미국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미국도 인도의 시민권 개정안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이번 조처는 인도의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만일 인도 정부가 이를 채택하면 모디 총리의 최측근인 아미트 샤 내무장관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1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하원은 다음 주에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연방 당국이 최근 뉴저지주에서 발생한 슈퍼마켓 총격 사건을 국내 테러 사건으로 간주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살 예방 전화번호가 곧 세 자리로 지정될 전망인데요. 관련 소식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안이 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했군요.
네, 법사위가 13일 탄핵소추안의 두 가지 항목을 각각 표결에 붙였습니다.
Mr. Chairman, there are 23 ayes and 17 noes.
The article is agreed to. The question now is on Article 2 of the resolution. Impeaching President Donald J. Trump for obstructing Congress.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두 가지 탄핵 사유가 모두 23대 17로 통과됐는데요. 소속 정당에 따라서 의원들 표가 갈렸습니다. 민주당 의원은 모두 찬성표를, 공화당 의원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제럴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날을 매우 침통하고 슬픈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Today is a solemn and sad day. For the third time in a little over a century and a half, the House Judiciary Committee
지난 150년 동안 세 번째로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승인한 날이란 건데요. 그러면서 하원이 신속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표결이 하루 늦춰졌죠.
네, 하원 법사위는 지난 11일에 이 탄핵 소추안 토론을 시작했는데요. 원래는 12일 중에 토론을 마무리하고 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토론이 14시간에 걸쳐 자정 가까이 진행되자 표결을 13일 아침으로 전격적으로 네들러 위원장이 연기했습니다. 그러자 공화당 의원들은 TV 중계 때문이라면서 반발했는데요. 아침에 더 많은 사람이 표결 장면을 볼 수 있게 연기하는 것이라면서 매우 부적절한 조처라고 비판했습니다.
14시간이나 회의가 진행된다고 했는데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네, 공화당 의원들이 5개 수정안을 내는 등 이 각각의 수정안에 대한 토론이 길어졌습니다.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이 두 가지 탄핵 사유를 각각 삭제하자는 안이 나왔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 소추해야 한다는 결의안의 결론을 아예 삭제해야 하자는 그런 안도 나왔는데요. 의원들 표가 역시 당론에 따라서 갈리면서 모두 부결됐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입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군요.
네,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계속 주장했습니다. 가일 레션 테일러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Abuse of power, or quid pro quo, bribery. Call it whatever your focus group wants to call it. Because the end of the day,
네, 권력 남용, 대가성, 뇌물 등 민주당 쪽에서 뭐라고 하든 이를 입증할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조세개혁과 북미 자유무역협정 이 나프타의 개정,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 등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많은 업적을 이뤘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될 게 뻔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서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당에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라 잭슨리 의원의 말입니다.
President Trump is before this committee in articles of impeachment for his own behavior, for his desire to do with public money.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일에 공금과 공직을 이용하려 했고 내년 대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있는 후보에 관해 좋지 않은 정보를 캐내려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맞았다는 겁니다.
탄핵소추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본회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뭐 경합주나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구의 의원 등 이 민주당 쪽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한데요. 하지만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고 단순 과반 지지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연말 휴회에 들어가기 전 다음 주 중에 결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 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의 주재 아래 상원의원 100명이 배심원 역할을 하는 일종의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요. 상원은 또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12일 폭스뉴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백악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맥코넬 대표가 이 상원 탄핵 심판 진행 방식에 이견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를 일축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탄핵 소추될 상황에 처했는데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백악관에서 파라과이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이 탄핵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자신은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Nothing was done wrong. Zero was done wrong. I think it's a horrible thing to be using the tool of impeachment which is supposed to be used in an emergency.
네, 이 탄핵은 위급한 상황에서나 써야 할 도구인데 이번에 쓰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를 끔찍하다고 표현했는데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는 완벽했고 또 젤렌스키 대통령도 전혀 압력을 받은 일이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3일 아침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요. 미국 역사상 최고의 경제를 이루는 등 자신이 많은 업적을 이뤘다면서 어떻게 그런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 공화당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단결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 탄핵 소추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 탄핵 사유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이 두 가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정적인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이 조사 압박을 넣으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를 보류하면서 권력을 남용했고 또 이에 관한 의회 조사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미국 헌법은 반역이나 수뢰, 기타 고도의 범죄와 비행을 저지른 고위공직자는 탄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가 기타 고도의 범죄와 비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 뉴저지주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충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졌는데요. 당국이 이 사건을 국내 테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요.
네, 유대인과 경찰에 대한 증오에서 비롯된 사건이란 건데요. 거비르 그레월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12일 그동안 수집된 증거로 볼 때 증오 범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 연방수사국 FBI가 사건 수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총격 사건,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지난 10일에 일어난 일인데요. 미국 북동부 뉴저지주 저지시티에 있는 유대인 슈퍼마켓, 그러니까 이 식료품과 자파를 파는 상점에 무장한 남녀 2명이 들어와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점 주인과 손님 등 3명이 총에 맞아 숨졌는데요. 용의자들은 이곳에서 4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다가 경찰 총에 맞아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총격으로 경관들이 부상당하자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용의자들은 앞서 이들에게 이 다른 살인사건에 관해 질문하기 위해 다가오던 경찰관 한 명에게 총을 쏴서 숨지게 했고요. 그 뒤 달아났다가 이 슈퍼마켓에 들어간 겁니다.
수사당국이 어떤 근거에서 유대인과 경찰에 대한 증오범죄로 보는 겁니까?
네, 용의자들이 경관과 유대인들만을 겨냥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용의자들이 슈퍼마켓에 들어갈 때 이 거리에 행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는 총을 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현장에서 메모가 발견되긴 했지만 용의자들이 범행 의도를 밝히는 일종의 성명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일부 언론은 용의자들이 범행 전에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유대인과 경찰에 대한 반감을 담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특정 단체에 가입된 사람들은 아닌가요?
네, 아주 확실하지 않은데요. 이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이 블랙 히브루 이스라엘라이츠라는 단체에 관심을 보였다고 수사 당국자가 밝히긴 했습니다. 이 단체 회원들은 주로 자신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인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인권 문제에 관해 법률 자문을 하는 비영리단체 남부빈곤법률센터는 이 단체를 증오단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체와 용의자들 간에 확실한 연계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그레월 뉴저지주 법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사건이 발생한 저지시티는 뉴욕 맨해튼 교회 지역인데요.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11일 이번 사건을 증오범죄이자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유대인 거주 지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라고 경찰에 지시했습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반유대주의가 미국을 사로잡고 있다고 개탄했는데요. 뉴욕에서는 올해 들어서 증오 범죄가 20% 이상 늘어났습니다.
지난해에도 유대인을 겨냥한 대규모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이 북동부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 있는 유대교 회당에 이 무장 괴한이 총격을 난사해서 11명이 숨졌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됐는데요. 60여 가지 연방 범죄 혐의로 기소돼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반유대주의에 맞서기 위한 조처를 했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유대교를 하나의 국적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최근 미국 대학 교정에서 반유대주의가 커지는 데 대처하기 위한 조처입니다. 미국 내 대학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 행위를 막지 않을 경우 해당 대학에 대한 연방 기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여러 유대인 단체는 새 행정명령을 환영했지만 대학 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를 우려가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살 예방 전화번호가 단순해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12일 현재 10자리인 자살 예방 상담 번호를 3자리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FCC 위원 5명의 만장일치로 이번 결정이 나왔는데요. 새 전화번호는 988입니다. 응급전화번호인 911처럼 외우기 쉽고 빨리 걸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목적인데요. 아지트파이 FCC 위원장은 재향군인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이 하루 20명에 달한다면서 자살 상담 번호 단순화는 판을 뒤흔드는 조처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인들의 자살률이 크게 올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미국 내 절반 이상의 주에서 자살률이 30% 이상 치솟았습니다. 1999년부터 2016년 사이에 이 네바다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또 자살률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7년에는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4만 7천 명에 달했고요. 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140만 명이 넘었습니다. 현재 자살은 미국인들의 사망 원인 10위에 올라 있습니다.
언제부터 988 번호를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뭐 앞으로 여론 수렴 기간을 거쳐야 하고요. 또 FCC는 각 통신사에 앞으로 18개월 이내에 이 988 번호를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연방의회는 FCC에 자살 예방 전화번호를 세 자리로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라고 이 요구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FCC는 지난 8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세 자리 번호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외우기 쉽고 빨리 전화를 걸 수 있다는 점 외에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네, FCC는 911 비상대응팀의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이 아닌데 구급차나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를 막고 또 911 신고 전화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응급전화 상담원들은 자살 예방 전문가가 아니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요. 핫라인, 그러니까 이 자살 예방 상담 번호와 바로 연결이 되면 상담원들이 자살 유혹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확률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현재 자살 예방 상담 전화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연방 보건후생부 산하 마약 남용 정신보건 서비스국의 지원을 받아서 미국 전역의 160여 개 위기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모두 한 해 총 220만 건에 달하는 상담 전화를 받는다고 합니다.
세 자리 번호 988로 단축되면 문자로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그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조처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는데요. FCC 위원 가운데 한 사람인 제시카 로즈먼스 씨는 요즘 젊은이들은 문자가 주요 통신수단이라면서 전화 통화만을 가정한 제도를 만든다면 실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린다 론스테드가 부릅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순하고 진실한 사람의 마음을요. You are no good. 듣고 오시죠.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12월을 맞아 분야별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 특집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2019년 올 한 해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4대 사건을 정리해봤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중 무역 전쟁.
지난해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2019년에 들어와서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거의 모든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미국이 예고한 대로라면 12월 15일부로 총 5,500억 달러 규모가 됩니다. 중국도 이에 대응하면서 양측이 서로 매기고 있는 관세율은 현재는 최고 25%입니다. 미국은 이 중에 2,500억 달러어치에 대해서는 30%로 더 올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 340억 달러어치에 25% 관세를 매기면서 시작된 미중 무역 전쟁은 그해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90일간의 휴전에 합의하면서 일단 한 고비는 넘기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올 3월 1일 마감 시한 종료 시점에도 아무런 가시적인 진전이 없자 미국 정부는 다시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양국은 올 한 해 워싱턴과 베이징을 오가며 무역 협상을 하면서 교착과 일부 진전을 거듭해왔습니다.
We've come to a very substantial phase one deal.
지난 10월 11일 드디어 비교적 작은 규모의 합의에 도달하면서 양국 정상이 12월경에 1단계 합의문에 서명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상 간의 서명을 위한 세부 협상이 두 달 넘게 이어지면서 구체적인 장소와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들어와 내년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 후에 무역 협상을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말하면서 연내 서명 가능성은 한 걸음 더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 부과 예고 시한을 불과 이틀 앞두고 양국이 전격적으로 1단계 합의를 이루면서 1년 넘게 이어진 양국 간 무역 전쟁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양상입니다. 한편 미국은 올해 캐나다, 멕시코와 새로운 북미 무역협정 수정안에 합의했고 일본과는 새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더불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 회원국, 중남미 국가들에도 고율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전방위적인 무역 전쟁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미국과 이란 갈등 증폭.
2019년은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본격적으로 드러난 해였습니다.
I am announcing today that the United States will withdraw from the Iran nuclear deal.
한 해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 합의에서 탈퇴한다고 전격 발표했고 이란 경제의 심장과도 같은 석유 수출을 전면 봉쇄하는 등 이란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2019년에 들어와서도 미국의 대이란 압박 정책은 이어졌습니다.
And unfortunately just today I felt compelled to authorize new sanctions on Iran's iron, steel, aluminum and copper industry.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석유에 이어서 이란에서는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속 산업에 대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동 지역의 주요 바닷길인 호르무즈 해상에서는 전운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중동에서 대표적인 미국 우방국들인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노르웨이와 일본 유조선들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6월에는 이란이 미 해군 소속 무인기가 자국 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격추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해당 드론이 국제해역 위를 비행 중이었다고 항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명령했다가 실행 10분 전에 이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미국은 신정 국가인 이란에서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최고 지도자를 비롯해서 정부 고위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면서 압박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현재 이란은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우라늄 생산 속도를 높이는 등 60일 단위로 이란 핵합의 이행 단계를 계속 낮추고 있습니다. 이라는 또 다른 핵 합의 당사국들인 유럽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핵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란 핵 합의가 사장되는 것만은 막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란이 계속해서 이행 수준을 낮추면서 결국은 핵 합의 유지가 어려울 거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치달은 터키와 쿠르드족 간의 갈등.
지난 10월 초에는 터키가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단행하면서 국제사회에 위기가 고조됐습니다. 터키는 이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쿠르드족 민병대가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앞서 미국은 터키의 군사작전을 지지하지도 개입하지도 않을 거라고 선언하고 인근 지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터키군은 강력한 화기를 앞세워 며칠 만에 빠르게 지역을 장악해 나갔고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져갔습니다. 미국 정치권의 반발도 컸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집권당인 공화당 안에서도 정부의 처사에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This is the most screwed up decision I've seen since I've been in Congress. When the president said today,
세계 최대 소수민족으로 불리는 쿠르드족은 지난 몇 년간 미국이 주도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IS 격퇴전에서 최선봉에서 활약한 동맹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부통령을 터키로 급파하고 터키에 대한 제재를 단행하며 터키의 군사행동 저지에 나섰습니다. 터키는 미국의 중재에 쿠르드족과 조건부 휴전을 맺고 군사행동을 중단합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은 시리아 북동부를 중심으로 주둔 중이던 병력을 남하시켜 이라크 접경지역 등지로 재배치했습니다. 그러자 시리아 정부군은 IS와의 전쟁을 치르느라 사실상 방치했던 북동부 지역에 7년 만에 병력을 보내 경계를 서게 했습니다. 여기에 시리아의 주요 동맹국인 러시아도 가세해 지원 병력을 보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빠져나간 공백을 러시아가 빠르게 메꾸면서 중동 지역에 새로운 패권 지도가 그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 말 IS 지도자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가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미군 특수부대의 활약으로 제거됐다고 선언했습니다.
검은 물결의 홍콩 민주화 시위.
올해 국제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소식 중에 하나는 바로 홍콩 시위 사태입니다. 홍콩 시위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끈 건 지난 6월 검은 옷을 입은 대규모 시위대가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회의 표결을 방해하면서였습니다. 홍콩이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지 않은 나라나 지역에도 용의자 신병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지만 홍콩 야권과 시민사회단체는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면서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100만 인파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 시위는 홍콩에서는 최근 수십 년 내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폭력적인 시위였습니다. 경찰은 강력한 공권력을 동원해 시위 진압에 나섰습니다. 그 무렵 검은색 복장을 한 시위대에 맞서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지하철역 등지에서 마구잡이로 시위자들을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홍콩 시위는 점점 더 폭력 양상으로 치달았습니다. 동시에 대중교통과 금융 서비스 분야의 파업, 학생들의 가세로 홍콩 시위는 들불처럼 번져갔습니다. 시위가 장기화되면서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치권 침해에 대해 누적됐던 홍콩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됐다는 분석도 힘을 받았습니다. 10월 1일 중국 건국 70주년을 맞으면서 홍콩 시위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합니다. 특히 홍콩 경찰이 시위 중이던 18세 학생에게 실탄을 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제사회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일단의 시위대가 대학교를 점령하고 시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 경찰이 오히려 대학 건물을 봉쇄하고 2주일 가까이 고립 작전을 펼치면서 점령 시위는 실패로 끝났고 5개월 넘게 이어진 시위는 한풀 꺾이는 양상이었습니다.
At the 2019 district council ordinary election has taken place on the 24th of November 2019.
하지만 11월 치러진 구의원 선거에서 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다시 한번 동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이후 특별한 변화가 없자 다시 시위가 벌어지는 양상입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장기화하고 있는 홍콩 사태에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며 지난달 홍콩인권민주주의법을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전적으로 내정 간섭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홍콩과 가까운 선전시에 병력을 이동하고 사태 발전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서 앞으로 홍콩 사태가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지금까지 2019년 올 한 해 국제사회 주요 뉴스들 정리해봤습니다. 박영사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화 Detective Pikachu 함께 보며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낯선 곳에서 깨어난 피카츄.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는 피카츄는 자신을 찾기 위한 모험을 시작합니다. 단서를 찾기 위해 쓰고 있던 모자에 적힌 주소로 찾아간 그는 모자에 적혀있던 해리란 사람의 아들 팀을 만나고 피카츄는 팀을 설득해 같이 아빠를 찾으러 가자고 하는데요. 이 장면의 대화 함께 들어보시면서 오늘의 표현 Best Bet 함께 들어볼게요.
I don't need a Pokemon, period. And what about a world-class detective? Because if you want to find your pops, I'm your best bet.
We're gonna do this, you and me.
If you want to find your pops, I'm your best bet. 오늘의 표현 나왔습니다. Best Bet. Best Bet means safest or most reliable course of action. Most satisfactory choice. Best bet 하면 최고의 방책 혹은 가장 확실한 선택이란 뜻이 됩니다. If you want to find your pops, I'm your best bet. If you want to find your pops, 아빠를 찾고 싶으면 I'm your best bet. I'm your best bet. 내가 가장 확실한 방책이야. 내가 최상의 선택이야. I'm your best bet. 피카츄와 팀은 사라진 팀의 아빠를 찾는 모험을 하는 도중 불법 격투장을 발견하고 기억을 잃은 피카츄는 싸우는 법마저 잊은 상태. 과연 피카츄는 기억을 되찾고 팀은 아빠와 재회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표현, best bet. I'm your best bet. 한 번 더 들어볼게요.
I don't need a Pokemon, period. And what about a world-class detective? Because if you want to find your pops, I'm your best bet.
We're gonna do this, you and me.
I'm your best bet. Best bet. 최상의 선택, 확실한 방책. 오늘의 표현이었습니다.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VOA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By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반 헤일런의 점프, 뛰는 편이 낫겠어요. 전해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Voice of America. VOA.
비오웨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